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또한 구절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새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백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중간만 해라. 한가위만 가져라가 아니라 중간만 해라. 어딜 가도 중간은 해라. 너무 앞서는 것도 또 너무 뒤에 있는 것도 말고 중간을 해라. 물론 다 1등을 하면 좋겠지만 1등은 한 사람밖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 같이 노력을 해도 1등 하는 놈은 한 놈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여러모로 좀 안전해 보이기도 하고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좀 중간을 살고 싶어 합니다. 1등 하고 싶지만 1등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중간은 하자.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한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이제 대출 안 끼고 3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요. 월 급여는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이상. 예금액 잔고 1억.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정도를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중산층. 통장에 1억 있으신 분 계세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프랑스 중산층은요, 외국어 하나 정도 할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공분의 의연이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걸 중산층의 이해라고 생각을 한대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대해 대처할 것. 미국 중산층,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중산층을 가르친대요. 자신의 주장이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한다. 재밌죠? 우리나라는 이제 소유, 재물에 관련된 중산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만큼 누릴 수 있느냐. 그런데 뭐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중산층 어떤 생각이나 문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2020년 중위소득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을 쫙 나눠서 가운데 소득을 어떻게 잡고 있냐. 1인 가구 175만 원. 혼자 사는데 중간 계층은 175만 원을 갖고 산대요. 2인 가구 300만 원, 3인 가구 387만 원, 4인 가구 475만 원, 5인 가구 562만 원. 이게 우리나라 중산층의 소득이에요. 몇인 가구. 중산층으로 사는 것도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버거워요. 이 중산층이라는 말이 인구가 중산층이 여기 있다는 말이 아니라 소득을 쭉 나눴을 때 중간이 그 정도라는 얘기죠. 그리고 피라미드 구조기 때문에 상위로 가면 갈수록 사람은 적고 많은 소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겠죠. 대부분은 중산층이 아니라 이제 서민, 그리고 저소득층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산층처럼 살아보려고 진짜 가진 애를 쓰며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뭐 맞벌이는 기본이죠. 최소한 맞벌이는 해야 월 소득이 300만 원, 400만 원 가까이 될 테니까. 애를 한명 낳으면은 3인 가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387만 원이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 한 사람이 좀 고소득을 벌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것도 부족해서 뭐 투잡, 쓰리잡은 뭐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처럼 돼요. 그렇게 해야 30평 이상의 아파트에 중형차를 타고 어느 정도 저축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평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살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삶에 그냥 사는 것뿐이지, 그렇게 살려고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졸업 입학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돈. 돈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돈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돈을 써야 할 것인가? 그리고 돈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아주 그냥 잠깐 나눴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돈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 직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가 모르겠어요. 의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많은 이야기,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을 누가는 더 많이 하는 것들을 볼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두 가지를 잠깐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첫 번째 비유에 부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미 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나 봐요.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얼마큼 생겼냐? 그동안 이 부자니까 얼마큼 많은 큰 창고를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소출이 들어왔어요. 돈이 돈을 버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지? 창고를 허물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창고를 지어야겠다 하고 딱 해서 이제 저장을 했어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예를 들면 1억, 뭐한 100억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그냥 1억 혹은 한 10억이 여러분의 통장에 딱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열어볼 때마다,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열어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정적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너무 안정적이잖아요. 불안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뭐 내가 상위 1% 10%처럼 살진 않더라도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삶에서는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비슷하잖아요. 이 부자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해서 다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먹고 살 걱정하지 않고 먹고 즐기며 살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준비가 끝나니까 아 이제 내가 편히 먹고 즐기자라고 이 부자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농사를 져서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서 많은 소득이 생겨졌어요. 저축도 합니다. 뭐 주식 투자도 했어요. 뭐 부동산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냥 중산층 정도의 부자였는데 이제는 한 상위 한 10% 안에 들어갈 정도의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좀 편히 살자. 이제 좀 편히 살자. 내년은 어떡하지? 애들은 커가는데 어떡하지? 나중에 애들 대학은? 애들 결혼은? 우리의 노후는 어떡하지? 이런 염려나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재정이 우리한테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미래에 쓸 것들을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 우리 통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조금 즐기며 살자. 여행도 좀 가고 남에게 좀 베풀고도 좀 살고 내가 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도 좀 사고 이렇게 좀 살자라는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내일 걱정 안 해도 되고 5년 후 10년 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이겠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자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앞으로 인생 동안 걱정하지도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네가 준비해 놓은 게 누구 거냐 결국. 죽으면은 뭐 천억을 남겼던 일주를 남겼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처럼 보여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냐라는 관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돈이 있어요.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은 자로 살 것인가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다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벌고 막 쌓아놓고 막 준비하고 다 했는데 결국 결론이 어리석음이요 하나님께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의 평가를 듣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처럼 쓸 것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자처럼 쓸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유하게 쓰는데 하나님께 향하여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돈을 쓰는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늘 배고파요. 늘 배고프죠. 늘 배고파서 가진 것도 부족해요. 더 더 가져야지만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배고파. 그래서 나에 대해서 부유하다고요? 아유, 택도 없죠. 부족한데. 무슨 나에 대해서도 지금 쓸 게 없어서 부족한 판국에 나에 대해서 부유하다고요?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잠깐 나눴죠. 거짓 배고픔과 거짓 필요가 있다고. 거짓 배고픔으로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고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짜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결국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 부자는 어리석이 못하게 돈을 쓰고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향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하게 돈을 쓰는 부자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도 부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부자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이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놈 봐라 해서 결론적으로 너의 그 직을 이제 빼앗기게 될 거야. 한마디로 이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할 때는 1세기잖아요. 1세기. 아주 옛날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 여러분 로마에 관련된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노예는 이제 거의 사람 취급을 당하진 않았지만 노예들 중에는 이제 좀 지식이 있거나 똑똑한 노예들은 이제 집안 살림을 이제 관리하는 노예들이 있었죠. 아마 이 불의한 청지기도 그런 노예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할 정도면 보통 주인은 아니었을 거고 뭐 아주 젊거나 어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릴 생각을 하니까 땅을 파서 먹자니 이제 힘이 없어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막 빌어먹고 살기에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먹고 살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해낸 게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오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이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원금은 내비두고 그 탕감해 준 이 정도의 액수가 이자였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주석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주인이 시킨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줍니다. 왜? 이 탕감을 하면 내가 쫓겨나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고마워함으로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를 탕감받게 해준 이 사람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왔을 때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합니다. 재밌는 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주인의 평가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서의 부자, 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나 주인 하면은 으렛것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의 주인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비유는 아니. 그냥 부자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지금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칭찬을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종이 탕감해 주게 하는 이 과정 자체를 인정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막 갔다가 문서 위조해서 막 탕감받게 하는 걸 예수님 칭찬했으니까 나도 뭐 어디 막 위조해갖고 해도 돼. 뭐 이런 식의 칭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의 수법이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치는 걸 보고 사기친 걸 잘했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는 그 방식이 진짜 기상천외하고 놀랍다는 것을 표현한 이 주인의 칭찬은 지금 이제 빌어먹게 생겼고 일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에 처한 이 종이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기가 당한 이 위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라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와의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말 그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 빛의 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관련돼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미래, 다시 말하면 내가 노후를 어떡하지? 애들 학비는 어떡하지? 이런 모든 생각들을 가지고 뭐를 해요? 미래를 준비해요. 그래서 저축도 하는 거고, 그래서 보험도 드는 거고, 그래서 뭐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사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이유는 이것이 미래에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투자할 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뭐 해야 한다?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지혜로워야 한다. 근데 그 지혜롭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를 사용해라? 돈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돈을 씁니다. 우리도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지혜롭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뭐해라? 친구를 사겨라. 이 재물이 다 없어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 나라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 갈 때 그 영조할 처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곳에서 너희를 영접해 줄 거예요. 내가 불의로 친구를 사귀었던 그 사람이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미래는 뭘까요? 믿는 우리에게 미래는 뭘까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제는 나의 미래는 깜깜해요. 왜냐하면 쫓겨나게 될 상황이니까. 이 쫓겨나가야 될 이 상황, 어떻게 먹고 살 때 막막한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그 탕감하는 일들을 한 거죠. 우리의 미래는 뭘까요? 믿는 우리에게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미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돈을 무엇을 위해서 쓰라는 말일까요?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그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돈을 쓰므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넉넉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돈을 그 일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거죠. 불의를 재물, 이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친구를 사귈 것인가? 요즘 말하는 뭐 플렉스 해서 막 돈 해서 막 팍팍 뿌리라 뿌려서 친구 사귀라는 게 아니. 정말 우리가 친구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 우리의 친구로 받아줘야 될 사람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에 있던 비유의 부자는 오로지 자기의 먹고 살 것, 자기의 누릴 것만을 위해서 모든 돈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의 돈을 썼습니다. 자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결론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하나님께 부요한 게 써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쓰는 것은 결국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친구 삼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돈을 정말 잘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재물로, 이 돈으로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해서 그를 친구 삼는 일을 위해서 이 재정을 써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쓴다고 해서 나는 먹을 것도 없고 나는 쓰지도 말아야 되고 내가 있는 거 쫄쫄 굶어가면서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기본적으로 내 것은 하나도 쓰면 안 되고 무조건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처럼 너무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이 씨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씨만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먹을 양식만 주지도 않아요. 이걸 같이 주는 거예요. 씨와 먹을 양식을.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내가 하나도 안 먹고 심는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심고 자랄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굶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심어야 될 것을 다 먹어버려요. 그럼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농사 지을 게 없잖아요. 심는 것 따로, 먹을 것 따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심을 것, 다시 말하면, 친구 사귀는 데 써야 될 돈과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돈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양식은 내가 먹으면 되고, 왜냐면 나의 필요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이들 필요한 거 사주고, 우리 필요한 거 사는 거다 벗고 사실 거예요? 아니면 맨날 뭐 죽만 써 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보면 누가 그걸 행복하다고 보겠어요? 우리 먹을 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심을 것은 심는 거죠. 문제는 심을 거든 먹을 거든 다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우리에게 심을 것 주셨으면 심을 것 갖고 나 먹고 싶은 것 있어도 나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멈춰놓고 그것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이것을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아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돈을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돈에 묶여 있을 사람도 아니죠. 돈은 끊임없이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두려움. 우리 미래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병 걸리면요? 사고 나면요? 어떡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래서 모아야 되고, 더 보장을 해놔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고 있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으로 모을 만큼 주셨으면 예, 그걸로 저축하세요. 뭐 보험하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심을 건지 먹을 것인지 구별조차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나중에 먹고 살려면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모으려면 이것도 부족해하고 모든 걸 끌어다가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미래가 지켜질까요? 그런다고 우리의 노후가 보장이 될까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 주님이 데려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거다 팔아갖고 이단들처럼 막다 갖다 바치고 막 세상 내일 끝날까 좀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먹을 것은 먹으세요. 감사함으로 열심히 먹으세요. 하지만 심을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라고 준 재정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이의 분유가 없어진 한이 있더라도 심을 것은 심을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돈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구별하지 않고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맘대로 쓰면 결국 땅에 쌓게 되고 땅에 쌓으면 아시죠? 다 없어져요. 도둑 맞든가 동록이 와서 다 해가든가 구멍이 나서 빠지든가 다 없어져요. 그것이 어리석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같이 주시는데, 우리 안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나의 돈을 쓸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이웃을 친구 삼는 일에 이 돈을 써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이 필요합니다. 중산층의 삶을 우리는 때로는 꿈꾸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했다. 아, 너참 하나님 나를 향해서 너무 부유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참 지혜롭게 했구나. 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